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또 혹은 집에서라도 깨어 주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며 주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하고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이곳에 나온 이들 또 각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주님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복잡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평안과 응답을 얻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 조금 아팠다가 다시 쾌유하여 직장에 다시 나가는 이도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여 또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는 집사님도 주님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이렇게 힘든 삶의 현실 속에 일하며 늘 주님 수고하는 가운데 눈이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잘 주님 수술 받고 또 치료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도 큰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성도도 있사오니 저 심령의 평안도 주시고 잘 검사를 받고 또 수술이나 혹은 치료의 일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신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함을 다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주님 전염병이 만연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5장 말씀 1절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혹은 합당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다시 번역하면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의롭다 하느냐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끊어서 의롭다 하느냐 이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지켜가면 이는 네가 이르기를 주께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함이니라. 함이니라. 옛날 영어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의 번역은 그런 뜻으로 원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노아 및 노아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 언어의 뜻은 그냥 구름, 영어 성경들도 구름, 내 위에 높은 구름을 바라보라. 구름을 바라보라. 자,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편 없이 죄악되고 부족투성입니다. 또 자기가 의로워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없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기가 의롭지도 못하지만은 설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안 되겠죠. 6절 계속 보십시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뭐 의로워서 꽤 하나님께 뭘 드릴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내가 올바르게 살아도 뭐 하나님께도 유익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불평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인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실상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이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정도일 뿐입니다.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 해를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노하시고 죄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은 그러나 죄 자체가 무슨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9절 보십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지하고 죄악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런 흥미있는 증거가 있죠. 사도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상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째 나팔 환상인데 그것은 큰 강 유프라데 주위에서의 세계적 전쟁에 관한 것이죠. 흔히 우리가 중동전쟁이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일 것이고 그것이 주의 재림을 재촉하는 재림의 큰 징조로 예언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전쟁이죠. 그 전쟁에 동원될 군인들은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만이면 약 2억 명인데 엄청난 대전이죠. 2억 명의 그런 군사들이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나무와 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 사람이 큰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자동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무지하고 죄악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의 고난은 그에게 구원과 성화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은혜 받은 자가 그런 것이죠. 고난이 유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시편 119편 저자는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무지하고 죄악되어서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의 징책을 받거나 징벌을 받거나 하더라도 깨달음이 도무지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헛된 부르짖음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언 1장에 나온 말씀과 같죠.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 때에 하나님께 혹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자기가 평소에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안연히 안전하게 재앙이 와도 재앙을 잘 파도타게 하듯이 잘 극복해 나간다. 안연히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활이다. 지금을 보면 내일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일의 고난의 날, 환난의 날에 어떠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악인들의 삶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고 욥에게 지적을 합니다. 본절은 아마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하물며 그러기보다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고 하나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라. 이것이 사전이 번역하는 욥기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유명한 우리가 유력한 번역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도 번역이 조금씩 달라서 영어 성경들도 조금씩 그렇지만은 BDB 사전이 제안하는 것이고 아마 옛날 영어 성경, 킹잼 성경이 가깝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라. 거기는 의지하라. 그렇지만은 여기 간절히 기다리라.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그 번역이 옳은 번역 같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나 그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렇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믿고 오직 그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15절 16절 마저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심으로, 횡포라는 말 좀 강하게 번역했는데 어리석음, 사전의 뜻은 그것이 정확한 뜻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어리석음을 심히, 어리석음을 심히라면 심한 어리석음을, 영어 성경들의 번역은 심한 어리석음을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여 보응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앞에 설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 어리석고 헛된 말, 지식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권면이라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자신의 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또 그의 섭리를 어리석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인은 누더기 옷과 같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우리의 또 경험으로 바로 생각해봐도 내가 얼룩얼룩한 그런 나의 행위의 자취를 우리는 금방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대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죠, 우리의 행위의 의인은 누더기 옷, 더러운 얼룩얼룩의 그런 점이 있는 더러운 그런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좁은 생각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어리석게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불평 비난하는가. 그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 앞에 두려움으로 항상 엎드려야 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불평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여기에 엘리후가 말하는 14절 말씀대로 고난 중에 또 환난 중에 모든 일을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우리가 다시 번역한 대로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간절히 하나님만 참으로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판단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말씀에 입각하고 이성과 양심에 입각해서 선과 악을 분간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자, 이렇게 이런 태도가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의 의의 부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고, 모든 일을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고난이 우리의 혹 부족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라면 회개하며 달게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내가 깨닫는 어떤 특정한 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평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이 주 앞에 있는 줄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줄 알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옳은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